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죠.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한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공동체 내부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해야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외부에서는 교회를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위조 지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요, 위조 지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제대로 알게 되면 위조 지폐에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자로 올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아홉 번 말씀을 전합니다. 첫번 말씀은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지 못하는 만큼 내 삶의 해결사는 나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오셨어요. 로드,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뭐 인간들을 뭐 치유하고 뭐 이러기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요,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예수님과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때에 내 인생에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나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제대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며 그 안에서 연합하여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아직도 연합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기적적인 이런 놀라운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법칙대로, 이 자연의 법칙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연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누군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삶을 죽음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여기고 여기가 끝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요 이어지는 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여러분 주인이 다시 온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그냥 소홀히 하고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이제 일꾼에게 일을 맡기고 어디를 다녀온다고 갔는데 주인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요,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확실히 오는데 언제 잘 모르지만 온다 할 때는요, 항상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성령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끝나고 하나님 나라로 영원토록 이어지는 이 순간까지 성령님의 역할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녹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이런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사역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참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을 더해주는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 일을 잘 못하는 교회가 왜 그런가 보면요, 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영들이 존재합니다. 정죄의 영이 교회 안에 있고 분노의 영이 있고 미숙한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성도의 교제가 그냥 껍데기 수박 거닳듯이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깊이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될 때에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런 진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용서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왜? 내가 당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용서하기 싫습니다.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용서받는 죄는 그렇게 대단한 죄 같지 않아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조금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용서를 해봤는데 각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괜히 화냅니다. 그럴 때 용서하기 싫어집니다. 또 용서하기엔 내가 당한 일이 너무나 끔찍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용서는 힘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서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면 용서 안 하고 사는 삶입니다. 용서 안 한 삶은요, 용서받지 못한 삶은요, 지옥의 삶입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기 위해선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의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은요, 삼위일체를 믿고 교회와 성도 교제를 믿고 죄 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론적인 이 결과물입니다. 이 결론적인 결과물이 우리의 몸이 다시 살고 영원토록 산다는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나의 죄 사해 주심을 믿기에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몸이 살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끔찍한 일,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그런 일로 생각하여서 뒷전으로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죽음 앞에서, 죽음이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영어 목회할 때에 저희 교인들 선교를 도전했는데 젊은이들이 헌신하여서 21가정이 선교지에 이제 장기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케어하는 차원에서 담임 목사가 1년에 한 2주 동안 한 3명에서 4명의 선교지를 선교사님들을 방문하면서 저는 산타클로스처럼 거기에서 위시리스트를 보내주면 선물 사들고 위로 차원에서 방문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해 대만과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들릴 그런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미국을 떠나서 비행기를 타서 대만으로 가고 있는데 대만에 거의 다가가면서 이 터뷸런스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냥 오르락 이게 뭐 위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얼마나 심한지 막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다들 뭐 이게 큰일 났구나 해서 그때 제 생각에 아 주님 저도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아,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제가 주님께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선교지 가다 죽게 되면은 뭐 순교자라고 불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고 마지막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를 드리면서 했는데 도착했어요. 그래도 착륙했어요. 잘 선교사님 만나보고 이제 기쁨을 나누고 거길 떠나서 인도네시아로 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갔는데 비행기가 좀 작았어요. 더 처음 비행기보다. 근데 이번에는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첫 번보다 아 이번 선교여행 왜 이러지? 가지 말라는 것인가? 그때 생각난 것이 이 바울이 이 로마로 이렇게 그 잡혀갈 때에 풍랑을 만나서 뭐 다들 뭐 죽는다 뭐 이런 소리치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여기 선교지 가다가 또 두 번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 아 이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굉장히 심했어요. 너무나 오래 지속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참 많이 힘들어 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 흔들흔들 하면서 간신히 착륙했는데 착륙하니까 거기 기내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더라고요. 살았다고. 그래서 아 나도 살았구나 해서 선교사님과 또 이제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작별하고 그때 인도네시아 반둥이란 곳에 갔습니다. 이 반둥에 계신 선교사님 만나 뵙고 자카르타로 다시 오게 되는데 비행시간이 좀 빠듯해서 이 택시기사가 지름길을 안대요. 지름길로 간다고 하는데 보니까 산길이더라고요. 산길을 운전하는데 바쁘다고 하니까 이분이 속력을 내는데 옆에는 낭떠러지인데 차가 두 대가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길인데 운전하는데 뭐 제가 뭐 그냥 원치 않는 이런 비명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오오오 하면서 그래서 천천히 가라 그러는데 내가 천천히 가라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나를 무시해서인지 그냥 막 정신없이 달리는데 주먹을 얼마나 세게 졌는지 땀만 난 게 아니라 나중에 도착하고 보니까 손가락이 막 아프더라고요. 관절염이 생긴 것처럼 막 아프더라고요. 너무나 힘을 줘서. 거기서 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죠. 뻔했다는 건 안 죽었단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용문이란 경기도 용문이란 곳에 갔는데 그곳에는 이 소외된 여교역자 노후를 위한 수양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 우리 영어 그 목회에서 후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기 어떻게 좀 더 우리가 도울 일이 없는지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는 이제 그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이런 할머니들이세요. 독신으로 결혼도 안 하고 가족도 없고 해서 홀로 그냥 죽음만 기다리시는 분들이세요. 그냥 거기에서 뭐 80세, 90세 나신 이런 할머니들만 모여서 한 6, 70명 되시는데 이제 하늘나라 갈 그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들이세요. 아, 거기서 볼 때 마음이 야, 여기는 생명보다는 죽음이 더 자주 이렇게 리마인드 되는 곳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공항에 왔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기내에 올랐는데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뭐 그냥 잔기침이 나고 그랬습니다. 이 몸살이 온 것 같았는데 좀 심했습니다. 막 부들부들 떨고 이러니까 그래 또 비행기에 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막 식은땀이 막 나고 부들부들 떨고 기침하고 하니까 옆에 앉은 사람들이 다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왔습니다. 예,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아, 주님 사고로 죽는 줄 알았는데 병으로 죽는 겁니까? 뭐 그러면서 또 집에 왔습니다. 참으로 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너무나 여러 번의 이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이 죽음이란 그런 이슈 앞에서 마지막 기도까지 드리는 이런 상황까지 더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죽음은 멀리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넘게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주위에 죽음이 계속 맴돌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54만 명이 어제 통계로 이제 그렇게 54만 명이 죽었습니다. 세계 통계는요, 어제 260만 명, 어제까지 260만 명 정도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죽음이 멀리 있지 않구나,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림길에 서서 죽음이냐 생명이냐 이 갈림길에 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이 단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고 생각하고 믿고 산다고 하면요, 그러면 우리의 계획이 바뀝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무엇이 이어진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요,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삶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100살까지 산다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100세까지 살기를 다들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연수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그 뒤에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질관을 가르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잖아요. 가치관과 함께 우리는요 우리의 지갑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물질의 가치관이, 물질관이 변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왜냐하면요, 좀과 동록과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삶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하루는 가졌다가 다음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둑 맞을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왈가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뭐 투자한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오늘 가졌다 해도 내일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가 가졌다고 하여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은행에 저축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적 삶을 살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선교적 삶은요 손해보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삶이에요. 어리석은 삶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내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우리가 천국은행에 쌓아놓는, 우리가 크대리에서 쌓는 이런 삶을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아, 천국은 어느 장소가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의 상태이다. 뭐 이런 말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죽으면 몸은 다 흙으로 되고 우리의 영혼은 그냥 떠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린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목사님, 우리가 몸을 산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몇 살대로 다시 살아납니까? 쪼글쪼글해서 내가 뭐 100세 살아갖고 뭐 완전히 그냥 그렇게 별로 외모가 아름답지 못한 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삽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 멋진 20대, 그때 한참이나 싱싱할 때 그 모습으로 내가 다시 삽니까?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난다고 하면요, 저는 좀 바꾸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그냥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교회에 이제 부활한, 부활에 대한,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논쟁과 함께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그건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을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이런 나의 몇 살에 태어날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몸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형태로 만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다시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은 확실한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의심합니다. 아, 이게 유령이 아닌가,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뭐 헛개비를 보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못자국을,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양의 측정을 두기보다는 질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군원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기는요, 슬픔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것이래요. 질이 다릅니다. 완전히 우리가 지금 아는 이 삶과의 질이 다른 그런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영원토록 가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라, 지금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하고 힘든데 아 영원토록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아는 상식을 가지고만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만을 가지고 천국이 이럴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지루하고 지겹고 힘들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원한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무나 원한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의롭고 착하고 뭐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영생을 얻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영생은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증거선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예요. Only Jesus.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영생은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가 한때는 이 자기가 창설한 이 감리교 이 교단주의 사상에 빠져서 감리교인들이 참 우수하고 우월하고 이런 좀 자부심이라 그럴까요? 이 자만심에 좀 빠져 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지옥문에 서서 이 꿈이 시작됐는데 지옥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여기 이 저 지옥 안에 장로교인들이 있습니까? 교인들이 있습니까? 묻자 네 라고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럼 로마 카톨릭 신자도 있습니까? 네 라고 돌아왔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감리교 교인은 없겠죠? 그랬더니 아니요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지옥문 앞에서 옮겨져서 천국문 앞에 서서 그가 또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안에 장로교인들 있습니까? 아니요 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감리교인들은 있겠죠? 라고 물었습니다. 감리교인도 없습니다 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는 놀라서 묻습니다. 그럼 천국에 누가 있는지 말해주십시오 라고 하자 크리스찬들만 있습니다 라는 답이 왔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만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단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리교회를 다니든 침례교회를 다니든 장로교회를 다니든 순복음을 다니든 교단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보면요 요즘 보면은 교단의 자부심 때문에 저는 이 교단이 사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거 요즘 이 무소속 교단에 속한 이런 non-denominational 교단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교단의 역할들이 거의 다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내가 신학적으로 거기에 맞고 지금 이런 교회를 따르지 저희 교회 안에도요 저희 교회는 장로교 중에 통합측에 속한 이 장로교회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단에 익숙치 않은 순복음 교인들도 계시고요 여기 침례교인들도 계시고 감례교인들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그냥 우리의 교회에 뭐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교육이 좋아서 또 뭐 찬양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여러 모습으로 오지 교단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교단을 막 이렇게 험담하고 악담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워서 침뱉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는요 오직 크리스찬들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가 그림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좀 뿌옵니다. 안 그러세요? 가끔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간증 집회 다니신다고 천국에 다녀왔다고. 아니 그 좋은 천국에 갔으면 왜 다녀와요? 거기 계속 계시지. 근데 다녀와 갖고 뭐 천국이 이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도 천국 밧모섬에서 천국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천국을 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이제 이 천국을 보고선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까? 인간의 최고의 방법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의 비유를 합니다. 황금 길이 돼 있고 뭐 진주로 뭐가 돼 있고 해서 보석을 잔뜩 이야기하면서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도 멋진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표현이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하면서도 영생을 믿는 것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영생을 약속하신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될지는 우리가 좀 흐리흐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때 거울은요 지금 거울과 다릅니다. 이때 거울은요 그냥 쇠붙이를 그냥 막 닦아갖고 뿌연데 그냥 거기에 자기의 이미지 정도 보일 이런 정도의 모습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뭐 그냥 세밀하게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뿌옇게 보이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 나은 이런 뭐 그냥 그런 모습의 거울이었어요. 박물관 가서 한번 예수님 시대의 거울이 있는 것을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든지 구글에서 한번 보세요. 거울이 지금 거울이 아닙니다. 그냥 은 같은데 이렇게 좀 맵기 발라서 광내 갖고 이렇게 이전 정도지. 이 말씀처럼요, 지금은 우리가 아는 바가 그냥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서 영생의 시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이 상황 가운데 확실히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은요, 우리가 죽음 뒤에 이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지금도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삶이 천국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서 영생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는 이런 삶이 아닙니다. 장례식 때 막 우시는 분들을 향해서 아, 울지 말라고, 천국에 갔는데 왜 우냐고, 꾸치라고 막 이런 분들 계세요. 놔두세요, 울라고.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헤어짐의 아픔 때문에 그 헤어짐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 떠날 때 저희 이모님들하고 삼촌 나와갖고 친척들이 다 나와갖고 그때 김포공항 1974년도에 떠나면서요 붙들고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헤어짐의 슬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죽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제 더 못 만난다는, 이 세상에서는 더 못 만난다는 이 생각 때문에 막 슬퍼하시면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 장례식 때 우는 분들요 그 헤어짐의 아픔 때문에 울기 때문에 위로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가야지 뭐 그냥 뚝 하면서 울지 말라고, 울면 혼내고. 제가 오늘 아는 형 중에 이 형이 막 그냥 자기 할아버지님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좀 우니까 막 신경질 내면서 울지 말라고 막, 그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뭐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늘 날아갔는데 왜 우냐고. 자기만 안 울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참 마음 아파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끝장이 아닙니다. 마지막 장이 아니에요.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바로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에서 조금 더 살기 원하죠. 왜 살기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가고 뭐 건강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왜 세상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까? 바울처럼 죽는 것도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 할 수 있으니까. 참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곳에 머무는 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가 단지 그냥 죽기 싫어서 바둥대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영생을 믿는 자로서 영생을 믿는 것처럼 사는 우리의 투자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승리하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